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 11장 마지막 부분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은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고요. 전반부는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부 내용을 쭉 함께 다 살펴본 거예요. 12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12장은 참 묘하게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요한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다시 또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또 시대들을 맞추는 것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는 일단 11장까지 맞췄기 때문에 여지껏 나왔던 11장까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정돈하고 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계시록은 소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인 11장까지도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제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이제 이걸로 오늘도 보고 내일도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단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건 5장부터 11장까지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지상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천국은 어떠한지 이 모습이 나옵니다. 첫 단락인 1장부터 4장은 미래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요. 현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현재 이 땅과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현재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1장이죠. 1장을 보면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요한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1장에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외모를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계시록 1장에는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매우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외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예수님은 요한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공생의 사역하실 때의 그 육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것도 아닙니다. 승천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 승천하실 때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에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받던 이 당시 그 당시 현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 1장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님은 현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죠. 이게 주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이것저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받고 계시고 예배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논쟁들을 하고 서로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아직 신앙이 잘 정립이 되지 못한, 지식들이 있었지만 잘 정리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요한을 찾아오시고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요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거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지금 알고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주님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 주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는 것, 이게 모든 어려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과 4장 사이에 들어있는 두 번째 내용은 2장 3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을 하셔서 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는 내용을 주님이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일곱 통의 편지를 쓰죠. 그 편지들 내용을 쭉 보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 순서로 쭉 전개가 돼요. 편지 제일 처음에 편지를 보내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실제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칭찬을 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라, 권면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떤 상급을 주겠다, 이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돼요. 이게 이제 2장과 3장이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2장과 3장이 갖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어떤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일곱 개의 교회는 지금은 다 문을 닫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슬람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일곱 개의 교회가 위치한 곳은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터키거든요. 지진이 크게 일어났던 터키인데, 튀르키예 지역인데 그곳은 이슬람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예전에 있었던 곳들이, 이 일곱 개의 교회들은 다 어떤 곳들은 화장실이 되고 어떤 곳들은 그냥 관광지가 되고 그렇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오늘날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신 게 아니라 2000년 전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쭉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편지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주님께서는 각각의 교회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편지 내용들을 쭉 보면 교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만 혼자 이렇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다, 주님께서는 뭘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나 그렇게 실망하거나 또 주님께 불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면 뜻밖에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었지,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했었지,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것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침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편지들을 쭉 보다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만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주님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울고 있을 때,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현실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발버둥 칠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과연 올바르고 온전하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궁극적인 평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삶을 마치고 죽었을 때 이루어지겠죠. 천국 앞에 들어가면서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지는 최종적인 평가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지금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지금 꾸지람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세워두고 스스로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니까 우리도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늘 평가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귀한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들을 쓰면 참 잘못했던 교회, 꾸지람 듣는 교회, 저건 교회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꼭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너희를 위해 상급으로 예비해 두었다. 그 모든 상급들을 너희가 다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은 다 천국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무런 상급을 못 받아 누리는가? 이 땅에서는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당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말씀이 없다고 해서 함께하지 않거나 돕지 않거나 인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늘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교회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교회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런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요. 돈도 많지 않고요. 권력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3장을 보면 이 땅의 모습을 쭉 선포할 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로가 어떠한지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요즘도 로마에 가보면 2000년 전에 세워놨던 건물들이 지금 보아도 웅장하거든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던 로마에 교회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지하실에 쑤셔박혀 있고 또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곳들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궁궐에 대해서나 콜로세움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큰 건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지하실에 있었던 무덤가에 있었던 교회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주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4장 내용인데요. 4장은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이 어떠한지를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전 그 당시 현재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경건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계시록 4장이 기록하고 있는 천국의 기본적인 모습은 똑같지만 구체적인 몇몇 모습들은 지금은 조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은 2000년 전 천국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인데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4장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좌정에 계신 것을 목격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 생물들이 있어서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목격하고요. 세 번째로는 24장로들이 있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4장이 기록하고 있는 천상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이미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내용을 보면서 천국에서 현재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천국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예배를 포기하면 그건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러면 그건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올라가 보았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금으로 만든 길이나 의리한 집이나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예수님을 포기하면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천국을 누리거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도 지금 천국에서 드려지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받아 먹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예배를 포기하게 되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조금 옆으로 치워두거나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손쉽게 포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을 보면 결국 요한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죠. 지금 어려움이 있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너희가 결국 들어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지 너희가 보게 되고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고요. 2장과 3장 현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현재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진 천국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은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고백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심겨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새겨듣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과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천국을 목격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가지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을 목격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또한 다 믿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요한보다 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요한보다 더 견고한 믿음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다고 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셨으니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또 이 믿음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